예, 계속해서 같이 은혜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유케 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종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율법의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은혜의 언약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창세기 말씀에 있는 한 사건을 비유로 등장시켜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는 사라이고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여인을 비유적으로 하갈을 율법으로 또 사라를 은혜로 비유합니다. 마치 존 버니언이 지은 철로 역장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얻은 후 하루하루 그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쁨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수록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나 아브라함의 사랑을 한동안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의 마음에는 질투와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이스마엘은 자신이 차지하던 사랑을 이삭이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치를 벌이는 날 이삭을 희롱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 전으로 젖을 뗐었는데 젖을 뗀 것을 기념으로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비슷한 것을 열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날 3살의 이삭을 17살의 이스마엘이 질투심과 분노로 희롱하였던 것입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멸시, 자극, 핍박, 비웃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감정이 폭발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가를 당장에 쫓아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라가 단 한 번의 희롱 사건으로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난 이스마엘이 아마도 틈만 나면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사라가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급기야 잔치자리에서까지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당장 내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눠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의 말로 인해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즉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비록 여종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삭이 없던 지난 세월 동안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며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그의 나이 86세에 얻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힘든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체를 위하여 뿌린 씨앗의 쓰라린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괴로움을 맛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나 알고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의 멍에로 들어가고자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지 못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처음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기에 바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하가를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 그 신의 산은 당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자녀들, 곧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율법의 저주로 율법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표식이 되는 할례나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도덕법들을 빠짐없이 지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사라로 대표되는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성경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삶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서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은 결과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사라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근심을, 세상적인 염려를 갖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물론 방금 인용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하는 중생의 회개와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때, 즉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성화 과정 가운데 회개는 필수적이고 반드시 계속돼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세상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하는 것의 뿌리라면 회개는 그 뿌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촉진시키고 회개를 가능케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태도와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과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고 변명 즉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하고 분하게 즉 뉘우치고 한탄하게 하고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라는 근심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입니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소욕을 쫓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올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5절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은 옛 육신에 속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육신적인 방법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의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는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실제 삶에서 누리고 살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신앙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두워지는 이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어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을 율법으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은혜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케 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은혜의 복음을 받고 다시 하갈이 상징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육의 아들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영의 아들로 또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육의 아들과 영의 아들 이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과 성령을 따라 난 자의 모습 둘 다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싸웁니다. 육체는 전투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영으로 난 자를 싫어하고 공격합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한 것 같이, 괴롭힌 것 같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크고 사나운 데 반해 이삭은 작고 어렸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믿음은 아직 어린데 남아있는 육체의 잔재는 아직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의 충돌에서 확실하게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심하면 육의 지배받는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것, 율법주의로 회귀하라는 것을 멈추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을 멀리하라고, 내어쫓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려고 시도했던 그 믿음의 높은 경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어쫓는 순종을 필요로 했습니다. 즉 그의 삶에 육신에 속한 모든 열매를 확실하게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는 육신에 속한 모든 열매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 활력을 주고 재미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 즉 육신에 속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과감하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바울은 그 이후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있는 영적인 비늘을 벗겨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들을,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눈은 정욕의 눈, 이 세상의 눈, 물질의 눈, 이기심의 눈, 너무나 인간적인 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매일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입니까? 모두 다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과감하게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